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함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것도 이 본문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때 영웅사관이라는 것이 있고 민중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웅사관이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뛰어난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영웅 아니고 이름 없지만 그냥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웅사관 아니고 민중사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서도 그렇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하도 그렇고 공동체의 역사를 왕을 중심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이거 영웅상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왕이 그 시대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왕이 나와 있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오히려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표준적인 인물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왕은 어떤 통치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그 왕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에서 왕의 역할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은 통치자라기보다는 일종의 목자예요. 통치자는 자기 뜻대로 뭘 하는 거라면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를 잘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은 통치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 노릇을 잘하면 공동체가 이렇게 잘 자라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왕의 태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왕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지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노릇을 잘 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목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떤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합니다만 굳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어도 목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이를테면 가정마다 가장이라고 이제 가장 교회는요 신주라는 게 있어요. 신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 교적부에 신주 이렇게 적혀있기도 해요. 신주는 뭐냐면 옛날에 왜 우리 호주 세대주 이런 것처럼 보통 호주 세대주 이러면 지금은 이제 호적법이 달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꼭 남자 꼭 어른 아니어도 뭐 여성 세대주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그 이 호적법이 달라졌어. 법이 달라졌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뭐 세대주 이러면 꼭 어른 남자. 근데 그런 시대에도 교회는 신주라는 게 있는데 신주는 꼭 남자 아니어도 그 남편이 안 믿고 우리 여성도가 믿으면 그 여성도가 그 가정의 신주인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가 믿지 않고 아이가 믿으면 아이가 그 가정의 신주인 거죠. 신주라는 것은 믿음의 세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믿음의 세대주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서 이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신주들은 가정의 어떤 영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나무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나무도 뿌리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영적인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공동체의 영적인 뿌리, 대표적 인물 그리고 목자,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내야 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방의 왕과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경이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뭐 꼭 왕이 꼭 뭘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담과 아하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 이야기는요 짧게 나와요. 그렇지만 요담은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죠. 오늘 보면 6절, 27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그래요. 요담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27장 1절부터 9절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든 길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담은 사실 오래 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1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두 번이나 요담은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다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1살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장수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강하여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강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담이 어떻게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구절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요담의 자세와는 상관이 없이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자주 헷갈리는 거, 저도 예전에 이거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요 유다를 대단히 부강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를 부강하게 만든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요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은 아시다시피 성소에 있는 것, 성전이 뜰이 있는가 하면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어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들어가고 성소 안에는 향단, 진설병, 상 그리고 촛대 있어가지고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저녁마다 불을 켜기도 하고 아침에 불 끄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떡상 놓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기도 하고 그 성소에 있는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시아가요 아주 강성해지니까 이 사람이 기세등등해져가지고 내가 왕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소 내부에 있는 그 향단 앞에 가가지고 향로를 들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역대하 26장 17절부터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호와 제사장들이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는 패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대조가 돼요. 이 왜 이마에 생겼을까요?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순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를 제사장들도 보고 자기도 안 거죠. 자기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어제 박진모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나병이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나병이냐. 나병은요, 성경에 보면 진단을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 관리도 제사장이 하고요. 치유 선언도 제사장이 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시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제사장 흉내 내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결국 제사장의 영적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별궁에 살았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 읽을 때 저희가 더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우시아의 교만도 문제지만 우시아처럼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될 거는 제사장 아사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80명 제사장이 보여준 그런 용맹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을 막았었어요. 우리말 18절 역대하 26장 18절에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러는데요. 사실 본래 히브리어 단어는요 앞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앞을 막아서 가지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데 악한 사람에게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악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막아서야 돼요. 이거는 아닌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서야 되죠. 물론 그렇게 막아서다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미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막았었던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여호사밧과 아합이 길라라못 아람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400명 거짓 선지자가 아합을 지지하고 왕은 반드시 승리를 얻을 거다.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는 막 뿔을 만들어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 뿔로 적을 물리칠 거다.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이 아합을 오늘 죽이시려고 작정하셨다. 전쟁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다가 선지자 미가야가 고생의 또 고생의 물을 먹으면서 감옥에 갇히는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하스가 처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경건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하스를 책망했죠. 그러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뭐 악을 막아서고 정직한 삶을 살면 늘 순탄하고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치르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불의를 대항할 때 내가 참 이 치를 대가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그런 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악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불의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를 막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시아는 제사장에게 가로막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시아는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데 요담이요 그걸 다 본 거죠. 자기 아버지가 별궁에 유폐되어서 사는 동안 다 자기가 본 거예요. 요담은 16년 다스렸는데 혼자 다스린 게 아니고 우시아 죽기 전에 아마 한 2년 같이 이렇게 다스리다가 그리고 우시아 죽고 난 뒤에는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한 것 같거든요.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요담이 조심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담은 그렇게 조심스러웠지만 백성들은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거기에 호응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왕이 목자라 그랬는데 목자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양이 더 건강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요담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7장 3절부터 쭉 5절까지 보면 이 사람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기도 하고 오벨 성벽을 증축하기도 하고 여러 산성 진영 망대 요새를 쌓기도 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워가지고 승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역대하를 보면 이방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는 정직한 왕이나 승리하지 정직한 왕이 아니면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암몬과 승리해가지고 해마다 많은 전리품을 많은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담은 사실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담과 대조되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요 자기 아버지와 전혀 달랐어요.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기를 보면요 아달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이 계기예요. 그래서 아달랴 사건 이후에는 유다 왕들이요 최소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물론 나중에 이게 실패하고 어긋난 길로 가고 뭐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도요 이를테면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거든요. 역대하 25장 2절에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여튼 그래도 정직한 왕 흉내는 내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하스는 아니에요. 아하스는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아하스는 자기 아버지 요담처럼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유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노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요 36년을 살았어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6년 다스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담보다 더 짧은 세월을 살았는데요 못된 짓은 더 많이 했어요. 이게 기간과 상관없이 거의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른 그 악을 종합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간 정도가 아니고 누가 자기를 그러니까 어떤 꼬임을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보면 뭐 무슨 아시아 이런 왕, 여호람 이런 왕은 이를테면 아달랴의 말을 듣고 자기 어머니의 뭐 교훈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최소한 누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하스는요 주도적으로 악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을 누가 뭐 유혹하고 뭘 누구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자기 욕망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데 대단히 주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이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하스가 바알을 섬기고 온갖 산당을 만들고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고 이런 것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이고 사상이고 문화고 풍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길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자녀를 불사르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자기 자녀를 불살랐다 그러거든. 어떻게 자녀를 불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여하튼 강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를 불사르는 사람은 요즘도 있습니다. 요즘도. 요즘도 더 화려하고 더 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사육하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생을 20개 학원을 보내는 부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그런 분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초등 20개를 보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부모가 그러겠습니까?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의 어떤 삶을 기대하면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롭고 더 강한 삶을 성공하라는, 성공. 공부 열심히 해서. 근데 그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게 애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실지.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논술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논술 학원을, 유치원 다니는 애를 논술 학원을 보내는.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아하스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풍요로워지고, 그렇게 해야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부강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이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 겁니다.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되고, 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다 그렇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더 강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략을 받았어요. 이게 결과라고, 오늘 본문은 아하스가 1절부터 4절까지 일을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침략 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며,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렇게 중요한 인물, 왕의 아들이 죽임당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비참할 정도로 패배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었다고. 아하스는 오히려 이방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오히려 이방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아하스를 유다 그 어떤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를 아람 왕 또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강하고 흥하는 것 중요한 일인데, 강하고 흥하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건 몰랐어요. 아하스는 강하고 더 부강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이방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엄청난 참 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좀 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겁니까? 아하스는요, 북이스라엘 왕을 좋아하고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그 북이스라엘처럼 살았어요. 이방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길로 간 거죠. 성경도 분명히 말하기를 이 사람이 28장 1절 또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3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이방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그 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분명히 배워야 될 거는요,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좋아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저런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만만하게 여기고 더 집밥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존중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풍속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배우는 문화, 성경에서 배우는 풍속, 성경의 교훈을 따라 용맹한 삶을 살 때 세상의 존중을 받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 닮아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 따라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기는, 여러분 그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좀 고지식할 정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의 양심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하스는요,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라가고 이방의 길을 따르다가 북이스라엘과 이방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요, 엄청나게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요,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포로를 20만 명이나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20만 명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개선을 하는 그 군대를 선지자 오뎃이 가로막아 섰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거기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하고 이렇게 수많은 포로를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다. 이런 짓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오뎃이 이 선지자들을 막았었어요. 오뎃의 이 말이 기세등등하게 개선 행진을 하는 군대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오뎃이 요구하기를,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한테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하다, 이 포로를 다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군대가요, 오뎃의 말을 들었어요. 물론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오뎃 혼자 말했으면 누가 들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의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마치 조금 전에 그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를 막아선 것처럼 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들이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아섰어요. 오뎃 혼자서는 이 군대를 막아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뎃 선지자 혼자가 아니고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족장과 장로들, 그 부족 가운데 가장 큰 어른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에 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요. 14절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앞을 가로막으면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들과 노력한 물건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장면인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의 포로는요, 돈이었어요. 20만 명이었어요. 포로는 끌고 오면 일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포로가 고대 사회의 거의 노다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전리품이라는 거는요, 고대 사회의 로또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와 또 그 엄청난 전리품을 다 포기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만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어디서 벌어졌느냐? 이 일은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기는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정통성이 없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너지고 망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 오뎃 같은 사람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무기를 들고 있는 군대를 막아설 수 있는 이런 에브라임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본문에서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대하 27장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요, 정직했어요. 근데 백성은 부패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 베가거든요.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열왕기하 15장 27절 28절을 보면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남유다는요, 왕은 선한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고, 북이스라엘은요, 왕은 엉망인데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요, 이게 막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목자 역할을 하는 요담은 신실한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는 자격이 없는 목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거냐는 것을 좀 배우고, 우리는 남들하고 자기를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만 하나님 앞에 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손치더라도,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손치더라도 그 앞을 가로막아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아이고 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쩌지? 괜히 이거 얼굴로 붉히면 어쩌지?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워질 걸 염려해가지고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용맹하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뎃이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끌고 돌아오는, 이미 12만 명이나 죽여버린, 사람 죽이는데 아주 이골이 난 그 무기를 든 군대를 막았었을 때 오뎃 선지자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더욱이 개선하고 돌아오는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선한 말을 하는, 할 줄 아는 그런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아사랴, 그 우시아를 막아선 제사장 아사랴의 이야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도 역대하 26장 17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우시아가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달랑 들어가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뒤에 8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성소는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성전이라고 해봐야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뭐 길었거나 그랬겠네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상 80명이 들어가면 성소가 가득 찼을 가능성이 있어요. 혼자 들어가서 뭘 하는 것보다 그래도 뒤에 80명이 있으면 뭔가 좀 더 든든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중요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선지자 오뎃이 돌아오는 군대를 막았었을 때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 선지자 오뎃을 지지하고 선지자 오뎃이 말한 대로 해야 된다, 너희들 20만 명 포로, 우리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건 안 될 일이야, 이렇게 막았었으니 그 무기를 든 군대가요 오뎃 말을 듣고도 물러섰지만 오뎃을 지지한 에브라임의 그 우두머리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응원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설령 선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하는 일이 옳다, 네가 하는 말이 바르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 여러분이 이 일이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포로로 끌려간 20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 전쟁 패배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영웅이 누구냐? 왕 아닙니다. 왕 아니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 선지자를 돕고 지지했던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에브라임 우두머리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하고 물러선 이름 없는 군대, 이 북이스라엘 군대,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중요한 인물들이었던 거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한 말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돕고 지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이 타락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